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목요일 B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국제사회와 영내 평화 안보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북한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탈리아와 영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동아시아 상황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을 방문한 중국의 북핵 수석대표인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며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4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또 연준은 다음 달부터 양적 기축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준대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기준금리를 0.75%에서 1% 사이로 설정하기로 만장일치로 이날 결정했습니다. FOMC는 성명에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가구당 소비와 사업체의 고정 투자가 강력하고 일자리 증가수가 견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 상승세가 여전하고 중국에서의 코로나 방역 조처가 압력을 가중하고 있어 위원회는 물가 상승세를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은 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9조 달러에 달하는 대차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을 내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르질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이 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6차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소재한 유럽의회에서 러시아산 석유, 군 선전기관을 겨냥한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러시아야말로 침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처와 관련해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단기적으로 수입을 줄여나가 우리와 우리 파트너들이 대체 공급처를 모색하도록 하고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부차와 마리우폴에서 전쟁 범죄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러시아군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안도 공개하며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범죄를 저지른 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을 만나 대러시아 추가 제재 선언을 논의할 것이라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유럽연합 EU가 공개한 대러시아 추가 제재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우리는 추가 제재에 항상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G7 정상회의에서 무엇을 하고 하지 않을지 정상들과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제니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추가 제재에 대해 협력국들과 항상 협의하고 있고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추가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주최한 행사에 나와 고려적인 추가 제재 방안을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동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 시내 아조우 스탈 제철소에서 4일 현재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시 당국이 현지 언론에 밝혔습니다. 바딘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은 이날 전황이 급박하게 전개 중이라며 우크라이나 병사들과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3일 제철소 단지에 전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병력인 아조우 연대 측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군이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워 아조우스탈에 맹공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해안 쪽에서 보트를 이용해 대규모 보병을 상륙시키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측도 제철소 공격 개시를 확인했습니다. 중국 라오닝함 항모정단이 서태평양에서 실전훈련에 착수했다고 중국 해군이 3일 밝혔습니다. 중국 해군은 이날 훈련이 통상적이었고 국제법에 부합했으며 제3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태평양에서 최강 세력으로 미국을 대체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이번 훈련이 중국 해군력에 점증하는 역할을 잘 보여준다고 AP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군함 숫자를 기준으로 할 때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서 보유한 기지와 동맹국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때이른 불볕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반다 지역은 최고 기온이 48도까지 올랐는데요.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이었고요. 파키스탄의 신드 야코바드의 49도, 4월 기온으로는 세계 최고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이날뿐 아니라 몇 날에 걸쳐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많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3월부터 이미 이례적인 더위 조짐은 있었습니다. 전례 없는 더위에 전기 사용량이 치솟았습니다. 전력이 부족해서 정전 사태가 일어났고요. 일부 지역은 지금도 하루 몇 시간씩 전력 공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더위를 견디지 못한 인도 학생들이 코피를 쏟는 상황에 휴교령을 내린 것도 있고요. 석탄 공급이 급해서 이 화물 열차 운행을 늘리느라고 5월 말까지는 750여 편의 여객 열차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인도의 과수농가는 때이른 더위에 일찍 꽃을 피웠던 사과, 복숭아가 더위에 말라 죽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수지가 말랐고요.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하던 인도의 밀 농사도 타격을 입어서 세계 밀 가격이 지금 출렁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폭염을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미래 일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직면하고 있는 지금의 문제라는 지적인데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단적인 폭염과 이상기후, 지옥 같은 상황에 있다고 외치는 인도의 목소리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하와이 노동이민 역사의 주요 인물인 전명훈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뒤의 생활과 저격을 시도했던 스티븐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의 날씨 정보입니다. 5월 5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고 저녁에 약간 강한 바람이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장진이 가장 낮습니다. 최저 3도고요. 삼지연이 7도, 희산 6도, 중강 11도입니다. 청진 8도, 함흥과 신의주가 아침 12도에서 시작하고요. 개성 9도, 평양 13도, 원산 장전 14도입니다. 낮 최고 선봉이 영상 11도까지만 오르겠고요. 삼지연이 21도, 강계 26도, 중강 해산 27도로 북부지역의 기온이 높겠습니다. 청진 13도, 신의주 19도, 개성 23도, 평양과 장전이 26도고요. 원산, 함흥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먼바다도 비슷하게 일겠고요. 서해 앞바다는 1에서 2m, 먼바다는 2.5m로 오전에 물결이 조금 더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를 포함한 여섯 번째 러시아 제재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4년여 만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비자 발급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홍콩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4%를 기록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6차, 여섯 번째 제재 내용을 발표했네요.
네, 유럽연합 EU가 4일 러시아산 석유와 정제유에 대한 단계적 수입 금지, 그리고 러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를 주 내용으로 하는 6차 제재안을 공개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이런 제재 내용을 제안하면서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예. 자, 그동안 과연 EU가 러시아산 석유 금수라는 이 초강력 제재를 6차 제재 안에 담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목이 집중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EU 석유 수입분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공급처입니다. 이는 그만큼 러시아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고요. 그 때문에 지난 5차 제재 때도 이 러시아산 석탄 수입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지만 이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여전한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앞서 러시아산 석유를 단계적으로 중단할 방침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구체적인 종료 시점도 내놨습니까?
네. 이유는 이번 6차 제재 안에 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6개월 안에 그리고 정제유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수입을 중단할 걸 제안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석유 의존도가 매우 높은 헝가리 그리고 슬로바키아에 대해서는 이를 몇 개월 더 연장하는 안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폰데얼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6차 제재 내용을 설명하면서 일부 국가들은 문제가 될 거라고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그냥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폰데얼라이엔 위원장의 발언을 조금 더 들어보죠.
네, 폰데얼라이엔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지도상에서 없애길 원했다면서 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 우크라이나는 용맹과 단결로 일어서고 있고 푸틴과 그의 조국 러시아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EU가 한 달도 채 안 돼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폰데얼라이엔 위원장은 그에 대해서 이는 크렘린의 모든 가해자에게 또 다른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이 잔인한 공격에 대해서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고 우리는 당신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당신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6차 제재 안에 러시아 은행에 대한 추가 제재도 포함이 됐네요.
네,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를 국제결제망인 스위프트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이 제재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 부차 마을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러시아군 고위 장교들 그리고 마리우폴 포위 공격에 책임 있는 인물들도 제재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참 마리우폴의 그 민간인 대피 작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앞서서 마리우폴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나온 민간인들은 3일 최종 목적지인 자포리자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밤 화상연설에서 아조스탈과 인근 지역에서 출발한 116명이 자포리자에 도착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의 대피를 도와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리우폴과 아조우스탈에 있는 모든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운 작업이라고 토로했는데요. 그래도 그곳에 있는 시민들과 군인 모두를 구출시키기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을 거라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면 대피 작업이 추가로 또 있을까요?
네, 4일 마리우폴에서 피난민을 태운 버스가 추가로 출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파블로 키릴렌코 도네츠크 주지사는 유엔과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도움으로 이날 버스 행렬이 자포리자 쪽으로 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아조스탈에 갇혀있던 사람들인가요?
키릴렌코 주지사는 이진 버스에 아조스탈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더 탔는지 또 모두 몇 대의 버스가 동원됐는지 등 이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 조속하게 빨리 결정해달라고 촉구를 했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3일 미국 의회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33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신속하게 승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엘라베마주에 있는 로키드 마틴 군수공장을 방문해서 생산 현장을 둘러본 후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의회에 추가 예산 요청했죠?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추가 지원 계획을 설명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에 맞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치러야 할 작은 대가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한 록히드 마틴,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록히드 마틴사는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서 가장 효율적인 무기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5,000기 이상 지원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독재자들과 맞서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온다는 걸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쿠바로 가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에서 비자 업무를 재개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쿠바 수도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이 4년 넘게 중단해왔던 비자 발급 업무를 3일 재개했습니다. 이날 대사관 비자 발급 재개 소식에 일부 시민들은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일찍부터 대사관 밖에서 줄서 대기했는데요. 현지의 쿠바 대사관 직원은 오랜 시간 끝에 대사관에 다시 오게 된 걸 환영한다면서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왜 그동안 비자 발급을 중단했던 겁니까?
네, 2017년 9월에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에 필수 인력만 남기고 모두 철수시키면서 이 비자 업무도 중단됐습니다. 당시에 아바나에 주재하고 있던 미국 외교관들에게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 증상이 나타나서 내린 조치였습니다.
네, 이른바 아바나 증후군이라고 부르던 그것이죠?
네, 맞습니다. 미국 외교관, 정보요원 등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청력 이상,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 단지 기억상실 같은 이 신경계 질환 증세를 호소하면서 아바나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후에 중국 등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겪었다는 이 대사관 직원들과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 아바나 증후군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2020년 미국 정부 보고서는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외부 세력에 의한 공격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에서 직원과 가족들에게서 나타난 질병은 직접적이고 폴스화된 무선 주파수 에너지에 의해서 야기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적었는데요. 이 펄스는 매우 짧은 시간에 큰 진폭을 내는 전압이나 전류, 파동 등을 말하고요. 반면에 미국 중앙정보국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중간 보고서에서 야바나 증후군이 외부 공격보다는 개인의 건강 상태나 스트레스, 환경적인 요인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대사관이 비자 발급 업무를 4년 넘게 중단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그 사이에 미국 방문을 해야 했던 원하는 쿠바인들은 무슨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까?
네, 가이아나나 콜롬비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 신청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비자 없이 멕시코와 중미 국가들을 거쳐서 미국에 불법 입국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대로 불법 입국이면 그러다가 체포된 쿠바인들도 많습니까?
네, 미국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경을 무단으로 넘다가 적발된 쿠바인은 7만 8천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쿠바인이 부쩍 증가한 건 쿠바의 심각한 경제난 때문이라는 관측인데요. 쿠바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관광 수입이 줄어서 30년 만에 최악의 경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홍콩으로 가겠습니다. 홍콩의 1분기 경제 성적표가 나왔네요.
네, 홍콩 경제가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홍콩 당국에 따르면 올 1분기 홍콩의 경제 성장률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면 직전 분기 지난해 4분기와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작년 4분기 홍콩의 경제 성장률은 4.7%였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경제가 한 분기 만에 매우 큰 폭으로 역성장한 거고요. 또 이번 1분기 성적으로 4분기 연속 성장이라는 기록도 멈췄습니다.
그러면 시장 전망치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동남아시아 최대 은행의 하나인 싱가포르 개발은행은 홍콩의 1분기 경제 성장을 1.2%, 그리고 영국의 본사를 두고 있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1.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었는데요. 시장 전망에 못 미쳤습니다.
네, 홍콩 경제가 이렇게 부진한 기록을 보인 이유가 뭘까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충격이 가장 컸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올 초부터 신종 코로나 변이인 오미크론이 홍콩을 강타했는데요. 홍콩 정부는 이 본토 중앙정부의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부응해서 강력한 방역 정책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경제 활동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홍콩은 외국인들이 정말 즐겨 찾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기도 한데 관광업계의 손실 아주 크다고요?
네, 홍콩은 지난 2020년 초부터 강력하게 국경 단속을 시행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홍콩에 들어오는 항공편도 크게 감소했고요. 입국한 사람도 당국의 방침에 따라서 철저한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해서 관광객들이 선뜻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외국인들의 입국이 지금 허용 안 되는 겁니까?
이제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서 홍콩은 2년 만에 처음 이번 달부터 비거주자의 입국을 허용했는데요. 모든 입국자는 도착 직후에 공항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일주일 동안 호텔에서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네. 자, 홍콩 정부는 홍콩의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홍콩 정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세계 경제가 한동안 계속해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거라면서 코로나 진정 상황 그리고 정부의 부양 정책이 올 남은 기간 내수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홍콩이 올 한 해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홍콩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에서 3.5%대를 기록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폭은 2%대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홍콩의 경제 성장률은 6.4%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낙태권 보장 판례를 뒤집을 연방대법원의 의견서 초안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미국에서 이를 둘러싼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오하이오주 예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그 뒤에 지금 미국 전역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2일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파기에 찬성하는 다수 의견문 초안을 입수해 보도한 이후 이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3일 낙태 찬성론자들과 낙태 반대론자들 수백 명이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대법관 청사 앞에 몰려들어 온종일 시위를 벌였는데요. 시위자들이 대립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들이 각각 주장하는 바는 어떤 겁니까?
예, 낙태를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낙태가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날 시위에 동참한 미국 가족계획협회 회원 등 이 낙태 찬성론자들은 대법원이 여성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에 낙태 반대 진영에서는 태아도 생명이라고 강조하며 함께 모여 대법원의 결정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미국에선 보수적인 기독교인들과 공화당은 주로 낙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낙태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법원의 의견문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고요?
예,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대통령 역시 여성의 선택권은 기본적인 권리라며 낙태권 옹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기자들에게 이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는다면 피임이나 동성결혼 등 사생활과 관련된 다른 권리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미국 법학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원의 결정에 비판하는 그런 성명도 냈다고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혀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여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낙태를 옹호하는 후보들을 국민들이 선택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차원에서 우리는 더 많은 낙태 옹호 상원 의원들이 필요하고 낙태 옹호 우위의 하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하는 법 법안을 발의한다면 해당 법안이 통과하고 서명을 거쳐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낙태의 합법화를 연방법으로 아예 못 박으려고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도 3일 낙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현재 상원 의석이 민주공화 각각 50석인 상황에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낙태권은 유권자들의 표를 끌어모을 수 있는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공화당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공화당은 대법원의 입장을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성명을 내고 대법관들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권리, 생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기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견서 초안이 유출된 데 대해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성명은 유례 없는 이번 유출은 연방대법원에 심각한 손상을 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 대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의견서가 유출된 건 미국 현대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던데 이 연방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 대법원은 3일 공개된 초안이 진본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초안의 내용이 대법원이나 대법관 개인의 최종 결정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성명에서 이러한 법원의 신뢰에 대한 배신이 우리의 업무의 무결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였다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 법원의 업무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출 경위에 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대법원이 폐기하려는 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어떤 내용인지 잠시 짚어볼까요?
예,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지난 1973년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한 판결인데요.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고 그 전에는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자, 이후 50년간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판례로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임신 15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이 대법원 올라가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으로 보수가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로 대 웨이드가 이제 폐지가 되면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약 절반 정도 주에서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13개 주에서는 이른바 방아쇠법이 마련돼 있는데요. 자, 방아쇠법이란 법률은 제정돼 있지만 현재 효력은 없고 추후에 해당 법률이 효력을 갖는데 장애가 되는 사항이 없어지면 효력이 발생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면 13개 주에는 이 방아쇠법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즉각적으로 낙태가 금지됩니다.
방아쇠법이 있는 주가 어디입니까?
예, 아칸소와 아이다호, 켄터키 등이 이제 주로 공화당이 장악한 남서부 주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3일 주지사가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서명하기도 했는데요. 자, 오클라호마 주의 낙태법은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해서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케빈 스틸 주지사는 법안 서명 후 트위터에 나는 오클라호마 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프로라이프, 즉 낙태 반대하는 주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다고 해서 미국 전역에서 이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뭐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일부 민주당 소속 주지사는 대법원의 판례가 뒤집히더라도 낙태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만약 일부 주에서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이 되면 중절을 원하는 여성은 낙태가 허용된 다른 주로 이동해서 낙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 낙태 지지단체인 구트마우 연구소는 낙태가 금지되면 저소득층 여성과 소수계 여성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8일에 중간선거가 있는데요. 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공식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가 시작됐네요.
그렇습니다. 오하이오주와 인디애나주에서 3일 예비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이달 민주공화 각각 연방 상원 후보와 주지사 후보 등을 뽑았고요. 인디애나주에서는 연방 하원의원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가 진행됐는데요. 앞으로 몇 주간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펜실베이니아, 조지아주에서도 예비선거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비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자, 우선 오하이오주의 상원 공화당 후보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JD 벤스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벤스 후보는 작가이자 벤처 투자가인데요. 벤스 후보의 경쟁자로 나선 조시 맨델 전 아이오주 재무장관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식 지지를 얻어낸 벤스 후보가 결국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벤스 후보 승리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요.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의 당선 여부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한지, 또 차기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이 가능할는지를 가늠해 볼수 있는 지표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의사를 어떤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죠.
예, 하지만 벤스 후보의 승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예비선거를 앞두고 이 다른 공화당 후보들 역시 이 지난 대선에서 선거로 도둑맞았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옹호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식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벤스 후보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 벤스 후보는 베스트셀러 힐빌리 엘러지라는 책을 쓴 작가인데요. 이책 제목을 이제 시골 촌뜨기의 슬픈 노래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백인 청년이 벤처 투자자로 성공한 저자의 인생을 담은 자서전으로, 자, 이 책은 지난 대선 당시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열광하면서 주목받았는데요. 자, 벤스 후보는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냈고요. 이내 승리가 확정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벤스 후보와 맞붙게 되는 민주당 후보는 누군가요?
예, 팀 라이언 연방 하원 의원이 상원 후보에 도전을 냈는데 다른 예비 선거 후보들을 제치고 예상대로 승리했습니다. 라이언 후보와 벤스 후보는 은퇴를 발표한 로 포트먼 상원 의원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데요. 선거 분석자들은 대체로 이 벤스 후보의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예. 자, 오하이오주의 주지사 예비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마이크 드와인 현 주지사가 공화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드와인 주지사는 완강한 보수주의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때때로 쓴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예비 경선 초반에만 해도 코로나 팬데믹 대응 등과 관련해서 우파 세력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세 명의 경쟁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는데요. 하지만 40년 정치 경력의 드와인 후보는 경쟁자들을 누르고 재선을 향한 길을 닫게 됐습니다. 자,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는 이낸 웰리 전 데이턴 시장이 민주당 주지사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네, 인디애나주의 예비 선거 결과도 같이 볼까요?
예, 인디애나에서는 공군 출신의 제니퍼 루스 그린 후보가 다른 6명의 후보를 꺾고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그린 후보가 대표할 지역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인데요. 현재 이 지역을 대표하는 민주당 소속 프랭크 밀반 하원의원은 예비 경선에서 가볍게 승리하며 재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아주 자주 나오는데요. 그만큼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얘기죠. 지난 3월에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노동부가 지난 3월에 구인 이직 보고서를 3일 공개했는데요. 자,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총 1,150만 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20만 5천 건 증가한 수치이자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100만 건을 상회하는데요. 또 지난 2000년 12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일할 사람이 특히 많이 필요했던 산업 분야는 어딥니까?
네, 이 소매업 부분에서 구인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15만 5천 건이 추가됐고요. 생산 측에서도 구인 건수가 5만 건 늘었습니다. 반면 운송, 창고, 설비 부분에서는 구인 건수가 6만 9천 건이 줄었고요. 연방정부 직종 구인 건수도 2만 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역별로 보면 미 남부 지역에서 구인이 많이 늘었고, 이 북동부와 중서부, 서부 지역은 구인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구인 건수는 이렇게 많았는데, 이직 건수는 어떻습니까?
예, 3월에 퇴직자 수는 454만 명으로 전달보다 15만 2천 명 증가하면서 역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CNBC 방송은 이런 수치는 미국에서 이른바 대퇴사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퇴사 현상이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직장을 떠난 노동자들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오지 않아서 인력난이 심각해진 상황을 말합니다.
네. 자, 기업의 구인 건수하고 구직자 수를 비교해 볼까요?
예, 기업의 구인 건수가 구직자보다 560만 건이 더 많았는데요. 이 역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기업들은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자,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은 현재 기록적인 수준에 보이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더 악화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직 건수, 구인 건수가 어느 정도 좀 맞춰져야 임금이 안정될까요?
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구직과 구인 건수 격차가 지금의 절반 수준인 250만 건 정도로 좁혀지면 임금 인상 속도가 낮춰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렇게 인력난으로 임금이 계속 오르고 또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된다면 미국 경제 정책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이번 구인구직 보고서는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앞으로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자 긴축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데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연준의 통화 긴축이 더 공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금리도 올리기 시작했죠?
예, 연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고려해서 이자가 거의 없는 제로 금리를 유지해 오다가 지난 3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3년여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말 금리가 좀더 빨리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5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인상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는 언제 열립니까?
예, 3일에 시작됐고요. 4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이 5월 FOMC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3차례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며칠 있으면 지난 4월에 노동지표도 발표가 되는군요.
예, 노동부가 오는 6일 지난달 실업률과 신규 고용 지표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역시 연준을 비롯해 경제 전문가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리 인상의 기준이 물가와 실업률이기 때문인데요. 다우존스 전문가들은 지난달 비농업부문 신규 일자리가 40만 개 추가되고 실업률은 3.5%로 떨어졌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5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던 실업률이 바로 3.5%인데요. 노동부는 앞서 지난 3월에는 신규 일자리가 43만 1000개 늘어나고 실업률은 3.6%를 기록했다고 밝혔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순서입니다. 오늘은 전명훈의 두 번째 시간으로 전명훈의 도미후 생활과 전명훈이 저격을 시도한 스티븐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청소년기부터 전명훈은 매우 풍운화적인 기질이 있었습니다. 형 밑에서 가업을 도우며 지내고 있었지만 전명훈에게는 내심 신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발달된 문명 세계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어 한국을 근대화시켜야겠다는 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업에 종사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업에 얽매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지금 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획기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와이 이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를 떠나 새 삶을 찾으려고 이민이라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한인 도착자 명단에 의하면 전명우는 당시 나이 20세, 기혼, 서울 거주, 배 이름 도리코, 1903년 9월 21일 도착으로 돼 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가인 이도영 박사는 전명훈 의사가 원래는 유학을 목적으로 태평양을 건넜다고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미국 이민은 이제 하와이 이민부터 시작이 됐는데, 하와이 이민을 오는 분하고 이제 북미로 가시는 분두 부류가 있는데, 하와이는 이제 노동 이민으로 간 거고, 이제 북미로 가는 분들은 대개 유학이나 혹은 이제 상업을 위해서 가는데, 전명훈 의사도 이제 하와이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하와이 이민은 이제 노동, 잘 알다시피 이제 사탕수수 농장에 노동 이민으로 가는 것인데, 전명훈 의사는 이제 노동자로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돈을 벌어서 이제 뭐 성공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저 유학을 목적으로 갔습니다. 직접 이제 미국에 가기가 힘드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전명훈 의사는 하와이 이민을 일단 갔다가 거기서 이제 북미로 가서 근대적인 학문을 공부할 그런 뜻으로 갔습니다.
그가 스티븐스 저격 사건 이후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통해서도 그가 왜 하와이 이민을 택하게 되었는가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수 있는데요. 다시 이도영 박사의 설명입니다.
그러한 이제 전명훈 의사가 미국에 오게 된 이유, 배경 같은 거는 이제 그 신문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자기는 이제 공부하러 왔다. 그래서 미국의 근대적 학문을 배워서 우리나라의 그 근대화에 이바지하고 싶다 그런 뜻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부터 봐가지고 전명훈 의사는 이제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에 왔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한인 노동자로 온 전명훈은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사탕수수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전명훈이 처음 갔던 것이 어느 곳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초기 한인들이 오아후 섬의 사탕수수 농장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그 또한 오아후 섬의 한 농장에서 노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와이 농장에서 전명훈의 생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여러 농장을 전전하면서 노동으로 호구를 해결하고 돈을 모아 미국 본토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 하와이에 이민 온 한인들은 대부분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했지만 임금과 대우가 좋은 일자리를 찾아 미국 서부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전명훈도 하와이에서 1년간 노동을 하다가 이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04년 9월 23일에 미주 본토에 건너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전명훈은 한인 단체를 찾아갔으며 그곳에서 한인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 본토에 온 대부분의 한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명훈도 상한 한인 미션을 찾아갔습니다. 한인 미션은 1903년 9월 안창호를 비롯한 샌프란시스코 거주 한인들이 모여 예배를 시작함으로써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한인 미션에 거주하면서 생활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 다녔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농장이나 철도 공사장, 광산 등을 전전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 미션에 숙소를 정한 전명훈은 공립협회에도 가입해 활동했습니다. 1905년 12월 21일자 공립신보에 따르면 전명훈이 해관 건립을 위해 의연금 5원을 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공립협회에서는 토요일마다 공립관에서 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전명훈은 매주 토론에 참석하여 국권 회복을 주제로 토론도 하고 연설도 했습니다. 또한 전명훈은 매주 일요일에 상항 한인청년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1908년 2월 한인청년회에서 초청한 토론회에서는 모험시대라는 주제로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명호는 사업에 뛰어들어 한국 동포들의 알래스카 취업을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명훈의 계획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전명훈이 신한민보에 광고를 내고 알래스카 인부를 모집하던 중 친일 외교관 더햄 스티븐스가 미국에 와서 일본을 옹호하는 발언을 일삼는 기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처음 계획했던 노동 주선 사업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전명훈은 동포들에게 알래스카 어업을 주선하여 동포 사회에 공헌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모든 일이 충분하게 되면 알래스카로 떠나려고 할때 스티븐스가 도미하여 한국에 대한 망언을 일삼게 되자 그를 처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가인 이도영 박사는 스티븐스가 당시 대한제국 외교 고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스티븐스의 공식 직함은 대한제국 외교 고문입니다.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침탈하면서 의사조약을 했고 정미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1907년에 이제 정미조약으로 이제 이른바 차관 정치를 하게 되고 이제 고문 정치를 하게 되는데 대한제국의 모든 부서에 이제 외국인 고문을 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 문제를 대한제국 외교를 담당할 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를 추천했는데 스티븐스는 원래 이제 일본에 있는 미국 그쪽의 공사관이죠. 그 당시는 공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정책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제가 스티븐스를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으로 추천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제 한국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하를 위해 활동하던 인물입니다.
일본은 스티븐스가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대외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를 대한제국 외교 고문으로 고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그에게 김을 내운 조건을 엄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일 외교를 수행할 때 외교상 중요한 안건은 제한제국공사와 협의한 후 그의 동의를 얻어서 조치할 것. 제국 정부의 대한 방침은 수시로 제국공사에게 내실할 터인즉 귀하는 이에 배치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한국 외교상 중요한 관계 사항은 신속하고도 숨김없이 제국공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또한 제국 정부에 대하여 어떤 보고나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제국공사를 경유하거나 직접 외무성에 제출할 것.
이세 가지 조건은 스티븐스가 일본 정부나 제한 일본 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꼭두각시 역할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스티븐스는 훗날 한국의 국권을 제약한 을사늑약 체결의 앞장섬으로서 한국인들의 큰 원성을 사게 됐습니다. 당시 재미 한인들은 공립신보를 통해 한국에서의 스티븐슨의 언동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1906년 1월 8일 공립신보에 실린 한 기사에서는 대한제국 외교 고문 스티븐스가 미국 정부의 을사늑약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다고 실었습니다.
일본이 한국 정부를 병력으로 위협하여 얻은 약조가 아니라 그 약조에 대하여 대한제국 관료 몇 사람은 반대하였으나 그 외의 관료들이 낙종하여 도장을 찍었으니 실상은 일본이 위협함이 아니오. 그리고 한국 황실에 일병이 들어간 것이 없고 다만 이토 히로부미를 보호한 일본 순검 5명에서 6명뿐이었다.
하지만 미주 한인들은 을사늑약에 대한 스티븐슨의 태도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08년 일본 정부가 스티븐슨을 미국에 파견했습니다. 그는 1908년 3월 3일 일본 요코하야마에서 배를 타고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스티븐스의 일정은 1908년 3월 14일에 보낸 전보를 근거로 하여 공립신보는 일탐돔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했습니다. 이처럼 미주 한인들은 스티븐스를 일본 밀정으로 표현하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내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전명훈 두 번째 시간으로 전명훈의 도미우 생활과 전명훈이 저격을 시도한 스티븐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I'm happy, 나는 기뻐요. 이런 표현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기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대화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John.
It's good to be here.
Today, you will feel very happy.
I'm on top of the world already.
Really?
I just found out I will receive a cash award.
Congratulations. I'm on cloud nine for you. It's the right timing to talk about happiness. Could you tell us about your happiness on many different levels?
You mean like when you go to the hospital and there's a pain chart 1 to 10?
Yes. When you are a little happy, what do you say? And when you are extremely happy, what do you say?
When I'm happy, I would just say that I'm happy, or I'm pleased, or I'm glad, I'm delighted, I'm happy as a clam, I'm a happy camper. But when I'm extremely happy, I might say I'm bursting with joy, or I'm thrilled, I'm walking on air, I'm on cloud nine, I'm on top of the world, I'm over the moon.
방금 들으신 여러 가지 기분이 좋다라는 표현, 기쁘다라는 표현 가운데 I'm happy as a clam, 나는 조개처럼 기쁘다라는 표현은 조개가 입모양이 웃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조개가 들어간 표현으로 clam up이라는 표현은 입을 다물다라는 뜻인데요. 이 역시 조개가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안 하고 입을 닫고 있을 때 he clammed up. About this. 그는 이것에 대해 함구했다. 입을 다물고 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또 기쁘다는 표현으로 I'm a happy camper. Happy는 행복한, 즐거운, 만족스러운 이런 뜻이죠. 그리고 camper, 천막을 치다, 야영을 하다라는 뜻의 camp에 er이 붙여져 캠프하는 사람, 야영하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휴가 때 사람들이 강가나 산에서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하며 수영과 낚시 등을 즐기곤 합니다. 그렇게 캠핑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즐겁겠죠. 이를 비유해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즐겁게 지내는 사람,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을 가리켜 happy camper 이렇게 말을 합니다. I'm walking on air. 하늘을 걷는다, 공기 위를 걷는다. 그러니까 하늘을 날 것처럼 기쁜 상태를 말합니다. I'm on cloud nine. 아홉 번째 구름 위에 있다니까 역시 같은 말입니다. 높은 구름 위에 있는 그 마음, 정말 기쁘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I'm on top of the world. 세상 꼭대기에 있다. I'm over the moon. 달 위에 있다. I'm walking on air. I'm on cloud nine. I'm on top of the world. I'm over the moon. 모두 하늘을 날 것 같이 기쁘다 이런 표현입니다. John, when we are down, sometimes we say, I feel very blue today. Is there any happy expressions using color?
Well, red is a hot color. Americans often use it to express heat. They may say they are red hot about something unfair. When they are red hot, they are very angry about something. And pink is a lighter kind of red. People sometimes say they are in the pink when they are in good health. The expression was first used in America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It probably comes from the fact that many babies are born with a nice pink color that shows they are in good health. And another, to be tickled pink, meaning to be greatly pleased.
Could you use it in a sentence?
I was tickled pink when my colleague voted for me to be the best employee of the year. There's another color idiom, to paint the town red, meaning to go out and celebrate. Oftentimes with dancing and a lot of alcohol.
I heard you went out with David last night and painted the town red.
I don't remember that.
I feel blue. 기분이 우울하다. I am red hot. 화나다. I'm in the pink. 건강하다. 색깔을 사용해서 정신과 신체 상태를 표현하는 것 살펴봤습니다. 그럼 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의 기분 좋은 상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hen I'm happy, I would just say that I'm happy, or I'm pleased, maybe glad, I'm delighted, I'm happy as a clam, I'm a happy camper. But when I'm extremely happy, I might say I'm bursting with joy, or I'm thrilled, I'm walking on air, I'm on cloud nine, I'm on top of the world, I'm over the moon.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기쁘다는 말, I'm happy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기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공부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